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경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국동개발부 장관과 올레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 등이 역에 나와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연방대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 현지 북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관광지와 산업시설 등을 시찰한 뒤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를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나고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매체는 지난 11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장금철 위원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 부위원장 직책과 국무위원 직책은 유지해 실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해임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란은 전쟁과 방어, 저항에 준비됐듯이 협상과 외교에도 항상 준비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미국은 먼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5월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제한적인 참여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일부 비핵심 부문에 대해 화웨이의 5G 참여를 허용하지만 민감한 핵심 부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보안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5G 공급망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참여 배제 압박 속에 영국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 장 씨와 GE 연구원으로 일했던 샤오칭 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증기 터빈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기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와 관련해 미리 알지 못했고 스리랑카 정부에 사전 경고를 한 적도 없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절 공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으며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에 경고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일부 언론은 스리랑카 정부가 미국과 인도로부터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현지 시간 24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소 2박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러시아 관계자들과 악수한 뒤 이들의 안내를 받으며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역사 밖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역 앞에 도열한 러시아 군악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러시아 군악대는 북한 국가를 연주했고 김 위원장은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모자를 벗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의장대를 지나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등 역에서 기다리던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에서 15분가량 머문 뒤 곧바로 전용 차량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연방극동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새벽 전용 열차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영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전용 열차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북한의 라진과 맞닿은 러시아 국경 도시 하산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두만강 철교를 넘어 하산역으로 들어선 뒤 정차했습니다. 하산역에는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이고리 모르골루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하산역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전통에 따라 귀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빵과 소금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김 위원장이 하산 도착 후 러시아 국영 TV 채널 러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해주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날 행사 사진을 게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와서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란다는 코질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의 말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제마코 주지사 등과 간단히 회동하고 하산에 위치한 러시아 조선 우호의 집을 방문한 뒤 곧바로 우스리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시베리아 브라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감축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역할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조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대사를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주한 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25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Kim Jong-un is looking to gain more Russian support as he's previously.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에겐 동맹인 러시아가 있다,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재 완화를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재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특히 북러 회담은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시험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 등이 발표된 이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We'll support the, you know, the calls for sanctions relief, but I don't think he's going to...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 여러 문제에 있어 미국의 반대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미러 양국이 공통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확산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어쩌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만회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큰 문제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Russia could tell Kim Jong-un clearly that he has to be more flexible.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반드시 전략적 선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리비아 모델처럼 한꺼번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서 한 약속보다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의 동결,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북한의 이런 약속을 유인할 수 있을까요?
If there were progress, Russia might have some role to play in the economic incentives.
러시아는 북한의 협상 진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실질적 준비가 돼 있고 또 관련 움직임을 확인하면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연결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더라도 결국 핵을 폐기하도록 러시아가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나 내부 선전용으로 보지 않고 말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My own view is that a step-by-step approach is the only realistic.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은 단계적 조치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괄 타결식 빅딜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일찌감치 제재를 통한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를 너무 쉽게 풀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볼튼 보좌관을 비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North is still hoping to do a deal directly with Trump and avoid... engaging.
북한이 여전히 실무진 등 낮은 단계에서의 관여는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진 간의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 두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도 채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러 미국 대사를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로부터 북러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을 방문한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Clearly the North Koreans were unsuccessful in getting the kinds of concessions that they hoped to get out of President Trump.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레넘 2019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러시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will see this as a part of a series of actions coming out of North Korea to make sure the United States doesn't simply walk away.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에 실질적인 위협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전술 유도 무기의 발사 발표 같은 것을 통해 미국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흔들기보다는 비핵화의 판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미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f Russia dramatically broke with the UN sanctions, for example, or really took a
러시아가 극적으로 UN 제재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러시아가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wo main areas that we're focusing on. One is some aspects of movement on sanctions relief.
한 가지 측면은 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상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외교로 복귀하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선임 연구원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내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거리를 두려 할지 여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북러 경제 협력에 관해 얼마나 강한 지지를 표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은 8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문제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유엔의 제재 완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예, 제재 문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결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나선다고 당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건 미국의 제재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말고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색하는 새로운 길의 신호탄이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염두에 두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서두르거나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 간 밀착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이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이나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예, 러시아와 북한은 철도와 전력, 가스관 사업, 라진핫산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단에 교통장관과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등이 포함된 것은 이들 사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당장 이들 분야의 협력에 나서기보다는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재와 무관한 대북 경제적 지원은 어떤가요?
중국보다는 대북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 옛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유엔 기구 등을 통한 대북 식량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도 2천 톤이 조금 넘는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큰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관심이 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요?
예, 러시아나 중국의 대북 지원은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경제 지원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으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경제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5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른 경제적 유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강대국 입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워싱턴의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하려는 야심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계란을 모두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며 모스크바와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큰 형님격인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회담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필요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저 상징적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대국과의 만남이 절실했는데 러시아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에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회담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북러회담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북한이 해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중심 접근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러시아가 회담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제재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난민이 유입될 수 있고 지역 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동북아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북러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핵협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희귀금속을 포함한 광물자원에 관심이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전력 공급과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요구에 맞춰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한 공조를 강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한 미 상하원 의원은 총 17명에 달합니다. 의원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그룹별로 세 차례에 걸쳐 서울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의원단은 전직 연방의원협회 산하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하원 의원 6명입니다.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켈리 공화당 의원이 이끄는 의원단은 22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리히 의원이 이끄는 9명의 상원 의원단은 지난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만나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군 유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매기 핫산 상원 의원은 일본에 방문에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외교 군사 당국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휴회기를 인용해 이처럼 대거 한국을 찾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의원들의 관심사는 미한 양국 간 통상 문제와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를 위한 미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쿤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VOA에 쿤스 의원이 일본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극적인 조치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데 미국과 일본이 매우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상당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방한 의제에는 북한 인권도 포함됐습니다. 리히 의원이 이끄는 9명의 상원 대표단의 일원인 로 포트만 공화당 의원은 방한 기간에 탈북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포트만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의 지역구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순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출신지인 오하이오주입니다. 포트만 의원은 원비업을 추모하기 위해 미 성조기 바탕에 오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DMZ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는 북한이 진정으로 경로를 바꾸고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쿤스 의원과 핫산 의원은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동참해 북한 장마당에 대한 여성의 기여와 북한 군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3일 VOA에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really showing here through the programs, like on Monday, the first day, is how the women of North Korea created the free market system.
북한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이 녹아있는 곳으로 장마당이 어떻게 조성돼 운영되는지를 알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고단한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29일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메커니즘이란 제목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에 번창하는 장마당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장마당에 대한 북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장마당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빅터 차, 이 연구소 한국 석좌 등이 참석한 토론회, 북한 여성의 역할과 장마당 경험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뿐 아니라 장사와 뛰기밭 경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원 노동까지 하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0일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에 다리 놓기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홈페이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책 논의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들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 유지 셈법에 인권 유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엔 북한군 장교와 대학 교수 출신 탈북민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숄티 회장은 또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위원회와 함께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y don't realize that how abused they are and the fact that they're you know the military there is to serve Kim Jong-un. It's not to protect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군인들은 주민이 아닌 정권 보호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김씨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방패 마귀로 활용하면서도 고위 장성들을 처형하고 젊은 사병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여성 군인들은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다음 달 3일은 디펜스 포럼 주최로 미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명으로 구성된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비공개 의회 브리핑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주 한인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비핵화와 인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비핵화에 과도하게 치우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균형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막판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과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살펴보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이 나왔군요.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재개됩니다. 백악관이 23일 성명을 통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30일부터 시작되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협상단도 워싱턴을 방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석 경제자문이죠.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이어서 위해서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일정에 대해서 아직 중국 측의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나라가 다음 달 초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 언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월 초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양측의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에 만나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는 일본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양국은 그동안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농산물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설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합의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면 이런 쟁점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워낙 양측이 이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백악관이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 주 베이징 협상은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과 서비스, 구매, 이행을 포함한 무역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서 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비췄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이미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철회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 나서온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 또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도 조만간 합의가 타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이달 초에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상단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를 둘러싼 갈등이 그중 하나인데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화웨이사의 간접 행위를 우려해서 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동맹국들에게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권고에 따라서 화웨이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네, 화웨이사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요, 이 화웨이사의 장비에 도청과 정보 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백도어 장치가 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사는 미국의 주장이 근거 없고 첨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자사의 성장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난 3월에는 재판 없이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화웨이사 장비 사용 방침을 밝혔군요.
네, 영국 정부가 23일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의 핵심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장관들하고 회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영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화웨이는 5G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 통신 회사들의 핵심 부품은 공급할 수가 없게 됐고요. 단 비핵심 분야의 부품은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 지도자들이 잇따라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과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2일 이란 관영 언론에요. 우리는 항상 전쟁과 방어가 준비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협상과 외교도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 상호 존중하는 상황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능성이 낮은 일들이죠.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발언을 했군요.
네. 이란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주장했습니다. 이 하메네이는 23일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요. 이란 원유 수출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 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란의 주요 자금줄이 끊기게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미국 정부가 8개 국가들의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거래 인정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원유야말로 이란 정권의 1순위 돈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외 없이 제재를 집행해서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란 정권 자금원의 40%에 해당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의 경우 특히 타격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58만 배럴이 넘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6% 정도로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터키도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블리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결정은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안 되며 이란 국민들만 고통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2일 마감 시한 때까지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체 원유 수입 경로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이 11억 배럴 정도인데요. 이 중에 이란산은 약 5%로 5,800만 배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백악관의 전 현직 관리들의 청문회 증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 문제를 언급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회견하면서 말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들이 청문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백악관이 뮬러 특검 조사에 이미 협조했기 때문에 의회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혐의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예, 특검이 백악관 쪽에 요청한 사람들이 모두 진술했고 특검이 요구한 자료도 모두 제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가 아주 당파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 증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전 현직 관리들의 청문회 증언을 막으려고 행정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특권이라면 특정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행정특권 발동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의회가 당파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예, 특히 하원을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의 다수당이라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요. 현재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문제를 조사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하원 상임위원회가 백악관 전직 관리들을 이미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 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는 백악관에서 비밀 취급 인가 업무를 책임졌던 칼 클라인 씨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특히 맥겐 전 고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맥겐 전 고문이요, 지난 2017년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직하겠다고 버티면서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맥겐 전 고문이 소환에 응할지 궁금하네요.
예, 맥겐 전 고문 변호인은 현재 사법위원회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맥겐 전 고문 지인을 인용해서 맥겐 전 고문이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백악관하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한 칼 클라인 씨는 소환에 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23일에 증언하기로 했는데요. 클라인 씨는 백악관 요청에 따라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2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네, 하원 세위원회가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회사 세금 보고 명세를 달라고 연방 재무부에 요구했는데요. 재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북부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4도, 신우주 최저 9도, 최고 10도, 강계 비가 내리겠지만 오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7도, 해주 최저 9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18도, 함흥 최저 10도, 최고 14도, 장진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고 최저 1도, 최고 5도, 해산은 가끔 비 또는 눈, 최저 1도, 최고 7도입니다. 선봉 최저 5도, 최고 14도, 원산 최저 10도, 최고는 14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 바다는 1.5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회담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녁 열차를 타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경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올레 코제마코 연회주 주지사, 이고노 모르글로프 외무차관 등이 역에 나와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연방대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 현지 북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관광지와 산업시설 등을 시찰한 뒤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를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나고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매체는 지난 11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장금철 위원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 부위원장 직책과 국무위원 직책은 그대로 유지해 실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해임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한다면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루하니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이란은 전쟁과 방어, 저항에 준비됐듯이 협상과 외교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미국은 먼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5월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제한적인 참여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일부 비핵심 부문에 대해 화웨이의 5세대 참여를 허용했지만 민감한 핵심 부문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영국은 보안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5세대 공급망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참여 배제 압박 속에 영국 정부가 절충안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미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 GE를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 씨와 GE 연구원으로 일했던 샤오칭 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1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항공 엔진에 사용되는 증기 터빈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중국 측에 건넸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이들이 중국 기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와 관련해 미리 알지 못했고 스리랑카 정부에 사전 경고를 한 적도 없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 대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절 공격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었으며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에 경고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스리랑카 정부가 미국과 인도로부터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